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서 제가 특별한 본문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 배운 대인관계, 그래서 그 1번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 배운 대인관계,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이제 배운 것이 무엇이 있었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육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영적 혈육인 우리 교회의 지체들, 교회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의 대상인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혹시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없는가? 정복의 대상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양보의 대상이었지요. 그래서 경쟁 상대를 발로 밟고 죽이지 않고도 서로 함께 더불어서 생존하는 법을 이제 배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는 사실 양보하면은 다 손해보고 양보하면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봤다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는 혹시 없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혹시 내가 아는 지체들 중에서 곤경에 빠져서 내 도움의 손길을, 구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대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이삭을 통해 배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오래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혼들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이삭은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어떤 커다란 업적을 물려줄 어떤 후손이 있다는 거참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재해석했을 때에, 내가 받은 영적인 훈련과 이 어떤 지식과 이런 진보로 인한 이런 유익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혹시 나에게는 누가 되겠나, 이런 걸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최상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 번제 허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독생자는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 같지만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레라는 원래의 이름은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뭐 공주도 참 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라라는 이름은 이것은 noble woman, 그래서 그 존귀한 여인, 그런 뜻이었습니다. 존귀한 여인. 사라와 아브라함이 몇 살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 터울이죠? 10살 터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는 90세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자기보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될 대로 되라. 근데 그 아이가 아니라 어이, 대라. 대라라는 분이었는데, 이 대라가 이제 아내가 아마도 최소한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낳은 그 어머니 말고 어떤 다른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여자 중에 이제 사라가 있는. 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촌수 관계로 따지자면 어쨌든 배가 다른 그 형제지간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형제지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그 어떤 그 좀 가까운 친족끼리의 그 결혼을 그냥 이렇게 묵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상 법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고, 이제 또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금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조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복 누이가 되는 이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소한 100년 이상 같이 이제 부부로 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중간 지점이었던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좀 먼저 죽죠.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친다면 아마 100년 이상 같이 살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라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상이었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행의 대상이었습니다. 동행의 대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도 함께 이제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같이 오셨고, 또 이제 자기 아내도 같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한 사람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같이 떠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만을 무조건 믿고 따라 나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둘 다였는지, 뭐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출발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서부터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행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 어떤 육체적인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또 믿음의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 아벨의 믿음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제 사라가 이제 90살이 되었을 무렵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그 무렵에는 이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 몸은 생리학적으로 볼 땐 분명히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죽은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육신의 어떤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또한 동반자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주시는 그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반자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그 믿음의 동반자를 또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동반자로 주셨는데 그것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 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게 이제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좀 모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이 믿음의 여정, 제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붙여주시는 영적인 동반자는 누군가요? 이것을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믿음의 동반자들, 물론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 있게 될 때 또는 구원받은 모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동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반자로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배우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같이 교제하는 교회의 어떤 지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동반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동반자로 내게, 그 믿음의 동반자로 내게 주신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반자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브는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을 도와줄 합당한 협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협력자였죠. 사라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정말로 충실히 섬겼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구약 성경만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앞부분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했다. 오, 내 주여 이렇게 그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자매님들 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부르는 분이 계신가요? 오, 내 주여. 그러니까 사라의 이 전반적인 삶의 그러니까 부부 관계 신혼 아, 이 신혼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 모습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대단히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부터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종의 저주, 어떤 징벌을 하셨냐면, 내가 고통과 수태를 너에게 크게 더할 텐데,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이뼈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안 겪었어도 되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대단히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단히 이렇게 견딜만 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좀 원만한 그러한 일이었을 텐데 이 여자가 먼저 범죄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들 듣기에는 대단히 거북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가 잘났냐?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가 그 모든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이 있었는데 책임을 다 못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의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성차별이야, 이건 평등하지 못해 이러면서 이 시대, 이 21세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은 남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뱀은 뱀이 책임지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는 여자에게 주신 말씀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백하게, 여자의 그 열망이, 그러니까 아내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그리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대단히 강경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스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어떤 이 재창조와 구원 하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범죄와 첫 번째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베이스에 깔린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말씀을, 이런 원칙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가 이제 남자라는 것, 남자가 그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러한 원칙을 사라가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중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 복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섬기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될 사람들, 왕, 제사장이면서 왕들,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는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차원인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높아지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쨌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해요. 그럼 뭐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다른 사람도 저를 섬겨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저를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귀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넌 날 섬기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걸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겨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인 관계에서 어떤 뭐 사업상의 관계다 이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어떤 그 오너로서 뭔가 이게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을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영적인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늘 그 나를 섬겨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공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공모. 공모라는 것은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어떤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뭔가 이 죄를 짓는데 함께 이렇게 궁짝궁짝 짝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공모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창세기 12장 11절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아직도 믿음이 대단히 어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파워 앞에서 대단히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비굴해졌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꼼수가 갖는 그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지켜줘야 할 그 아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내들을 일컬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여자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이것이 남녀평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자가 다 해야 되고 남자가 받는 모든 대접을 여자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적절하게 자기가 보호받아야 될 때 보호받고 자기가 섬겨야 할 때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는 이것이 무조건 이게 이제 적대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페미니즘입니다. 대단히 사악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원래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가 아무리 지금부터 뭐 천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본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인 거예요. 신체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전부 군대 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은 남자들이 다 군인인데 우리는 그래 우리 남녀 평등이고 오히려 여성 상위니까 여자들 전부 군대 보내고 남자들 가서 일만 하자.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여자를 남자의 보호 아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꼼수를 부림으로써 어떻게 한 것이냐면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이 아내를 오히려 위험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위험에 몰아넣은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는 살 수는 물론 있었겠지만 이 아내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면서 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행복했을까요? 사라가 우리 이제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뭐 아브라함 같이 이 방랑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이집트의 이 왕비가 되었구나 좋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셔서 자식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었는데 이때 아내를 빼앗겨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는 하나님의 이 참 한없는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이 위험에서 이제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범죄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 어떤 제안과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그래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공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공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나 이웃 중에서나 친구 중에서나 아니면 우리 성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의기투합해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는 일을 서로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날씨 좋은데? 무슨, 야, 오늘은 좀 빠져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성도끼리, 예, 놀러 간다. 이거 공모인 것이죠. 그 성도는 뭡니까? 저의 잘못된 판단과 저의 어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같이, 그 연약한 성도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물질을 우리 그런 그 하나님께 쓰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 일이 더 급하지 않냐, 이 일에 쓰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대단히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예.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자면 을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갑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우리 밑에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뭐 심하게 강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강요, 어떤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쪽으로 일이 추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행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저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를 끌어들여서 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잘못된 제안자의 역할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제안을 사라에게 한 것을 지금 저희가 봤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매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잘못된 제안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씨를 잇도록 그렇게 제안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근원에서 아버지의 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줘서는 안 될 것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었다.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준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주었습니다. 네.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 부부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영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안한 것이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게 이제 잘못된 이 선택을 했듯이 이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서 대단히 그냥 흔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어떤 다른 대리모죠. 대리모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자녀를 이렇게 자기의 후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영적으로 따지자면 이러한 행위는 사라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그것을 자기 생각과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 은혜와 율법의 혼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이렇게 쉬운 곳은 아닌데요. 조금 한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율법과 은혜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제 첫 부분에 뭐를 얘기하냐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가정교사 밑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그러한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다. 은혜가 오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율법하에 있어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왜 자꾸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제 은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더 이상 너희가 묶일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노예 여자는 하갈.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노예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이게 사라죠.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전히 종인 거예요. 왜?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유니 이러면서 여기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렇게 하면서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다. 과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잘 여러분이 차근차근 좀 잘 이제 보셔야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사라가 이렇게 자기의 여종 이집트 여자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를 얻으려고 한 이러한 것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 은혜와 율법을 혼합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나 또는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사라와 이삭이 지금 은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제안, 이 아내의 잘못된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조했습니다. 마치 이브가 준 선악과를 받은 아담이 그것을 먹듯이 사라가 준 그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했습니다. 이브를 바르게 이끌었어야 할 아담이 이브에게 이끌림을 오히려 받는 상황이 발생했듯이 지금 사라를 바르게 이끌었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사라의 잘못된 제안에 따름으로써 사라에게 이끌림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대단히 아브라함이 볼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꾸 이제 원래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이제 자꾸 마음이 변하기 쉽고 좀 연약하니까 이분은 자꾸 이거 하나님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우린 다 이 꼬부랑깽깽 이게 이게 다 죽어가는데 이게 우리 언제 이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아담에게 얘기했겠죠. 그럴 때마다 아담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아담이 이제 이 어떤 이제 더 기다리자고 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어지고 이 사라의 이러한 말이 대단히 큰 압력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제안 그 압력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잘못된 제안을 한번 이제 했던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된 제안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집트에서 또 이제 나중에 그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똑같은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제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될 것이 없는 혹은 용납될 만한 그런 제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 잘못된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 4장에서 봤듯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삭을 희롱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라가 아주 분개했죠. 그런데 이 희롱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니까 핍박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인 이삭이 자신의 그 잘못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인해서 이삭이 핍박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결과물이 오히려 육신의 그 결과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쫓아내야만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여서 발생한 이 육신의 열매는 쫓아내는 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으로서 결말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은 하면서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분명한 지침을 아예 그냥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귀를 잘 기울여야 할 때는 별로 귀를 안 기울이고 아까 그 잘못된 제안을 했을 때는 잘 귀를 기울이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렇게 이제 내쫓았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았을 때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쫓아낸 육신이 그냥 잘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갈의 그 부르짖음과 그 아이의 그 이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복을 오히려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니까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 실제로 쫓겨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약속을 주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그럼 잘못된 계획에 의해 출생한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 출신인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똑같이 이집트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12족장을 낳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 나온 것으로 인한 그 폐해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물론 에서의 후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구드라의 후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랍권은 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의 대립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와 무슬림의 이슬람의 대립과 갈등, 이것의 시초가 뭐였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영적인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동반자를 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영적인 어떤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영적인 동반자로 주신 사람이구나. 물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이면 뭐 더 감사하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내 성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영적인 동반자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보고 감사하고 또 그 동반자에 대해에게 합당한 어떤 그런 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갈이나 이스마엘 혹은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러랑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동반자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반자는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을 우리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는 그런 동반자는 하나도 없었어,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제는 한번 좀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그러한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를 제게도 붙여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섬김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섬겨주는 내 주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정중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안을 이집트에서 받아들였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공모자가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나의 잘못된 리더십과 잘못된 제안에 의해서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모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사람은 혹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정열과 관심, 이런 것들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싶었는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원치 않게 나와 함께 범죄 공모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런 피해자였지만 또한 한때는 또 가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 잘못된 제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늘 우리에게 잘못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그것이 때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 혼자만 조차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만 바꿔봐. 이게 사라의 제안이죠. 우리 주변에도 대단히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성취될 수 있잖아 하면서 이 제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대단히 육신의 방법으로, 본인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만든다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결과로 인해서 두고 고통을 당할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물론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을 오히려 그냥 더확 이렇게 일으켜 놓으셔가지고는 그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두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결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제안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때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좀잘 모르거나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보다 쉽게 내가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대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결론적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의 동반자야, 아니면 내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이 사람도 같이 나와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잘 파악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세상적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그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